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6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어느 날 이삭의 귀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삭에게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 그 확장되어져서 제 눈속에 쏙 들어온 말씀이 있었는데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줄기차게 말씀을 해오시는 것이 바로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번성하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즉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하시는가? 창세기 22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조그만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큰 복을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그 셀 수 없는 별들 또 바닷가의 그 모래 그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자식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과 싸워서 절대로 지지 아니하고 대적의 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승리에 대한 보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면 그는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대적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을 복을 정리하면 두 가지가 됩니다. 자녀가 번성하고, 번성한 그 자녀가 그 어떤 대적과 싸운다 할지라도 이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다 잘될 일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면 그들은 아마 이 말씀 때문에 두 손을 들고 환호할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펴졌다. 내 인생은 이제 잘될 것만 남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러워하겠죠. 그러면서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정면적으로 반박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실을 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다라고 정면적으로 반박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저주의 말씀입니까? 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 그 축복을 자신들이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진짜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던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기 때문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집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 약속대로 유업,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너의 씨로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씨가 바로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죠. 이것을 유업으로 받게 될 자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만이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번성의 복과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라고는 이 복은 육신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번성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이미 조치를 다 취해 놓았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제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구원받은 백성들을 잘되게 하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란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26장 2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하고요?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즉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하고 약속하신 복은요 이제 이삭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후손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복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인데 너도 아버지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번성하도록 해주겠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도록,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요 자식 잘되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안 할 것 같습니까? 그가 합니다. 길을 쓰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네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순종하라, 그러면은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오신 복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은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복을 줄 텐데 너도 아브라함처럼 내 말을 지켜서 순종하라 이 말씀이죠. 이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문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받아 누리지도 못할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받아 누리라고, 그래서 나는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눈이 좀 다 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을 좀 다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 복이 임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 주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다 주신다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엉망이 될 것입니다. 자격을 그래서 갖추어야만 됩니다. 그 자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그 새 계명을 말씀을 하실 때 딱 하나만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모 집에 놀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부가 그 조카를 성폭력하고 살해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요, 얼마만치 식어져 가는지 그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딸들을 어떻게 친척집에도 마음 놓고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짐승과 사람의 이 관계, 그 선들이 허물어져 가는 것과 같은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증해 주신 그 복은 이미 주신 것인데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죠.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 하나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떠올랐던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인데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 그랬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처럼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다가 간 사람인데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지극히 그 정상적인 그 모습이 바보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글을 읽으면서 참 눈물지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사가 바보 의사 이 안수현을 생각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보 의사가 환자들을, 그 많은 환자들을 대할 때 바보같이 대했습니다. 참으로 바보같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가 대하는 모든 환자들을 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을 이 친구 의사가 늘 보아왔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좀 쉬어도 되는데, 그리고 좀 대충대충 해도 될 만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늘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세에 유행성 출혈열로 인해서 그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간그 바보 의사는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아, 이분은 예수님이다. 나를 만나러 온 지극히 작은 자로 찾아온 예수님이다.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병원에 참 착한 선배 의사 한 분이 자신에게 콜을 했습니다. 콜을 하는데 콜 내용이요. 컵라면 하나만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술 마시고 깡패와 더불어 싸우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그때가 밤 11시였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연이 의사가요, 컵라면 큰 거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냥 이것만 들고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하 식당에 내려가서 아주머니에게 밥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밥이 없어서 죽을 한 그릇 얻고 그 다음에 반찬도 몇개 얹어가지고 그 의사가 그것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해서 환자를 찾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식판을 들고 가는데요. 간호사들이 쳐다보고 웃습니다. 근데 그걸 들고 갔더니요. 그 환자가 술 마시고 깨어져 있던 그 환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그걸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환자는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 의사는, 이 안수현 씨는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의약 분업 사태로 인해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에 모든 의사들이 다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혼자 남았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면서 하루에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 겨우 눈을 붙이고 한끼 먹어가면서 병원 전체를 다 돌아보면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의사 세계는요, 위계 질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눈에, 눈 바깥에 나면은 그의 앞날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보다도 환자를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 곁에 그는 유일하게 남아서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무려 4천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연예인도 아니었고 가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일개 의사였지만은 4천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찾아왔고 간호사들이 찾아왔고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교회 선후배들 찾아왔고 그리고 성경 공부반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찾아왔고 군인들이 찾아왔고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식당 아줌마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도우미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도 찾아왔습니다. 이 한 분 한 분에게는 이 바보 의사가 은밀하게 베풀었던 사랑의 이야기들이 한 분 한 분에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두 닦는 분은 왜 찾아왔냐 하면은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숙여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의 생애에 이분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수현, 사실 그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사랑의 의사로서 살다가 33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의 마지막 장에 눈이 꽂혔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제목이 흔적들이라는 제목의 장이 있습니다. 흔적들. 그가 갔지만은 그가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그가 남긴 흔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졌는지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개업의였던 후배 의사는요, 독거 노인 진료 봉사와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을 방문해서 무료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그가 폐결핵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사실을 알았던 이 안수현 이 의사가요,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후배에게 들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는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수연 선배가 가고 난 이후에 자꾸만 그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수연 선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의사 그리고 더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의사가 되어라고 하는 그 유언을 전하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선배 때문에 일어나서 무료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연의 친구 Y 선생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후배들을 보면 반 협박을 했으라도 교회에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생 시절부터 우정을 쌓아왔던 친구 수연이가 늘 진료하면서 전도하던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연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무도 인생의 시간을 예측을 할 수 없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에 강권했으라도 내가 예수님 앞으로 이들을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수연이 살아있을 때에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은 교회 나가지 않던 한 수간호사는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물었을 때 그녀는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수연 형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 수연 형제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보 수연 형제가요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한 후배 의사는요 죽음을 앞둔 외로운 환자의 그 넋두리를 새벽 3시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브리핑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는 수연 형제가 늘 했던 쉬워 보이던 그 일이 이렇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고 그럽니다. 수은 형제의 뒤를 이어서 성경 공부반의 리더가 된 한 자매는요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자기 차에 태워서 수은 형제가 생전에 늘 하던 대로 따라서 합니다. 자기 반 그 제자들을 다 태워가지고 일일이 집까지 다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은 형제가 했던 대로 그 제자들을 1대1로 만나서 그들의 고민을 다 들어주고 책도 선물해주고 간식도 배불리 먹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수연 형제는 제자들에게 담고 싶은 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알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수연이 형제가 하던 것처럼 뜨겁게 찬양을 부르다가 또 이웃에게 책도 나누어 주고 음반을 나누어 주다가 자신이 수연이 형제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는 깜짝 놀란다고 그럽니다. 자신이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봉순 장로님 요즘에 컴퓨터를 배웠다고 그럽니다. 아들이 싸이월드에 남겨둔 그 글을 읽기 위해서 그래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근데 수연이의 큰 누나 안옥경 씨가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이런 짧은 글을 보냈습니다. 별일 없는가? 아빠는 딸을 사랑한다. 그 짧은 글을 보는 순간에 수연이 누나는요 펑펑 울었다고 그럽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너무나 엄격하셔서 아버지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았었는데 그런 아버지로부터 생전 처음으로 딸아 사랑한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가 왜 이 글을 보냈겠습니까? 아들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닮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그 글을 보내지 아니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글을 보낸 것입니다. 제가 이 글들을 쭉 읽다가 보니까요, 이 바보 의사 안수연 씨는 33세 예수님의 그 나이와 똑같죠.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는 참 번성했습니다. 그는 대적의 성문을 얻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이 안수연 씨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번성했었고 그는 대적의 문을 얻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재수를 했었는데요, 재수를 할 때에도 예배 시간만큼은 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는 찬송을 부를 때는 열정적으로 찬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의 호주머니 속에는 늘 책이 있었고 테이프 있었습니다. 복음성과 테이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늘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그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흉흉해져가는 세상입니까? 삭막해져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바보 안수연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내게 주어진 올 한 해 2013년, 아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보다는 서로 서로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을 잊지를 못해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좀 닮아야 되겠다, 나도 저분이 하던 것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서로 서로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흉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대입니다. 사람이 사람인지, 사람이 두려워서 함부로 길을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만은 우리들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 대적의 성문을 얻을 수 있는 자, 번성하게 될 수 있는 자, 이러한 복,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나가기를 원하오며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